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김천 우리 대덕수양관에서 쭉 올라오면서 제 고향인 이렇게 충주를 이렇게 지나게 되거든요. 거기 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향 땅을 이래 딱 지나고 거기에 보면 또 천둥산 울고 넘는 닭잘대 제 고향에서 보면 그 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마음의 이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회개 기도했던 적도 생각이 나고 지나간 일들을 이래 하나 쭉 하나하나 더듬어 보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크고 진짜 귀하다는 마음이 참 들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안 했어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 대학 가는 거 하고 대학 갈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전 학비를 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찍 사업을 하면 친구들보다도 더 빨리 내가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대학 가는 것보다도 일찍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걸 미리 어차피 줄 거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바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들 사업 잘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안 돼.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한번 저를 믿어주십시오. 계속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근데 분명히 망한다. 아닙니다.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해줬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아버지 철공소에서 한 50m 떨어진데 가게를 하나 얻어주고 자전거 포를 차렸어요. 그 당시 삼천리 자전거, 새거 자전거 10대를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자 하나 딱 도와주고 근데 3개월 안에 네가 기술을 빨리 배워가지고 네가 직접 해야지 그냥 너는 사장인 냅시고 폰만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축 하고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김사장님 김사장님 소리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새 자전거 하나 타면은 아 그거 엄청 큰 거예요. 엄청 막 부자가 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기마이 쓰고 이제 아버지 말일대로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기술도 못 배우고 새 자전거는 하나도 없고 왜? 돈을 새 자전거 팔면은 거기 이제 뭐 몇천 원 남는 건데 그러면 또 자전거를 사다가 놓고 몇천 원 안 해서 기술자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사업 접었거든요. 아버지가 다시는 네 말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네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어. 예, 그 말씀을 예, 아버지가 하셨거든요. 예,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 성격이나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성경에도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다 알지만은 재물이 다 없어질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 연결시키려고 아버지를 마음에서 만나려고 그 막 허랑방탕 탕진할 걸 알면서도 아버지 해주셨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는 전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잖아요.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근본을 아는 데부터 이 지혜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가서 자기가 망하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참 맞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나를 믿으면은 진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아, 뭐 비록 물질적인 것은 다 탕진했지만은 그 물질 세계보다도 더 소중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저희 가정에서 장남이지만은 참 아버지로부터 제 주위에 있는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내가 변화를 받고 싶어서 이 종교의 마음을 참 쏟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가서 자동차 정비를 아는 형을 따라서 가서 배워서 다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비 이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공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예천이 지금 제가 문경에 있죠. 바로 그 옆에 예천 공군부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부처를 참 믿었어요. 늘 부처님 앞에 가도 그 나미아부타불이라는 뜻은 부처님 앞에 귀의한다는 뜻이거든요. 돌아오는 일종의 그것도 회개지요. 말이 다르지. 여전히 내 마음에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목요일 날은 이제 법당에 가서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일요일 날은 미사도 드리고 신부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또 그게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기독교 예배도 드리고 안 믿는 것보다는 다 믿자. 왜?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 방황을 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목사님들도 신부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박 목사님이 예청 공군 부대에 하러 오셔서 참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아,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죽어가는 자구나. 그때 처음으로 말씀해서 내 모습을 참 발견할 수가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황대순이라는 구원받은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예고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상주 그 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로 말미암아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8명 가깝게 수십 명의 부상자와 8명 현장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잖아요. 저도 그 친구의 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왜 하늘나라는 거룩한데 내 마음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5월 24일 날 저에게 질문을 했던 김상병님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예, 그 질문한 그 내용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이후에 너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 다음날 제 고향인 충주로 문경 세제를 넘어서 가는데 그전에는 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나는 분명히 지옥 간다, 그 마음 때문에 늘 그 버스를 타기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사고 나서 죽으면 저는 분명히 지옥 갑니다.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그날 구원받고 차를 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자신 있다. 이걸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기사 아저씨, 이 버스가 어디로 갑니까? 아니, 군인 아저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아, 그야 충주 가지요. 만약에 이 문경 세제에서 이 차가 굴러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기사님도 죽고 저도 죽는다면은 선생님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여간 내 마음에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것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주무시오. 그러나 참 내 마음에 이 받은 이 기쁨, 구원의 감사함 참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 여동생한테 전하니까 오빠가 이상해졌다고 군대 가서 내가 오빠를 아는데 어떻게 오빠가 죄가 없어? 한 달 뒤에는 다시 휴가를 받아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 나도 죄가 있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해주니까 여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구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제대를 하고 또 성계학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보다도 더 이 세상에 기쁨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나 주위의 친척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방학 때 이모 집에 가면은 다른 동생들은 오는 걸 다 좋아하는데 종독이는 보내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주위의 친척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진짜 부모님도 저를 인정을 해주고 동생들도 제 말을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가 가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들었죠. 그렇죠. 그 갈릴리 땅에 실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날 걸 알았으면은 정말 그 땅을 무시하지 않았겠지요. 때때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고도 실제로 이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땅 아닙니까? 2000년을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예, 히틀러에 의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유대인의 그 간절한 마음 변함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약속을 믿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정말 더 좋은 땅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세계 어떤 땅도 원치 않았거든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 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모스크가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그 땅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죠. 러시아가 진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 땅을 윌리엄 시워드라는 국방장관이 왜 군사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땅을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샀거든요. 러시아도 굉장히 그 땅을 팔고 난 다음에 괴로워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윌리엄 시어디라는 국방장관은 바보 소리를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막 욕을 했어요. 그 얼음 덩어리, 그 쓸모없는 그 땅을 720만 달러를 주고 사다니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남한의 15배나 되는 땅입니다. 예? 그러나 나중에 실제 그 얼음 박스 안에 있는 그 자원, 그 가치를 알았을 때 러시아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껍데기를 봤을 때는 얼음 상자처럼 참 보였습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그 얼음을 뚫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와 자원이라든가 이 군사적인 그 요충지로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는 진짜 헐값에 그걸 팔아버렸고, 그러나 윌리엄 시워드라는 국방장관은 얼음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있는 정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샀어요. 예,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진짜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땅인 것을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기 전에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특히 어디 앞에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했지요. 예, 열심히 있는 사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해놓고 그렇지요. 늘 그 앞에서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그랬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마귀한테 속고 거짓 목사들에게 속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까웠어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올 7월에 박 목사님을 따라서 오랜만에 케냐에, 케냐는 제 2의 고향이죠. 우리 가족이 그곳에 20년을 살다가 왔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조그만 집 하나 얻으면서 윤종수 목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기통과 목사님이나 얼마 전에 케냐를 대표하는 그 구원받은 목사님들, 거지 선교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놀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월드캠프 때 3,500명이 되는 케냐의 큰 사역자들이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물꽃 목사님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미구리에 있는 그분도 그 교회에서 여러 명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거든요. 늘 광고 때마다 새카만 가방 들고 다니는 그 한국 사람, 절대 집에 드리면 안 된다, 집에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광고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회 편에서 그 교단에 있는 분들을 거의 1,000명이 그 월드캠프 때 CLF에 참석하게 하셨거든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을 때, 야,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몰랐구나. 제가 79년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40년이 지났지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명단에 더 이상 사역을 해서는 안 될 그 1차적으로 그것도 그 명단이 들어간 거예요. 제 마음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몇 우리 사역자들 앉아서 목사님 교제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또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었고 진짜 내 생각을 믿으면은 나는 망한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 그 간증을 자주 자주 목사님 들려주시잖아요. 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 그 마음, 그 초심을 목사님은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증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면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항상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네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 자네들은 너무나도 교만해졌어. 타락했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나도 자네들을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구원받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살 때였었는데 난 더 이상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교회 안에서 40년을 지나고 내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목사님한테 육신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또 참 듣고 있는 내 모습을 참 보겠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까? 진짜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진짜 내가 40년이 넘게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아직도 목사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옛말에 백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어요, 젊었을 때. 그러면 돈을 잘 벌면 뭐가 쌓여야 됩니까? 돈이 쌓여야 되는데 돈은 안 쌓이고 소주병만 쌓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다시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는 너무 술을 좋아하셔. 응? 고향이 평양이시거든요. 늘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술을 드셔요. 근데 수없이 들은 것보다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각오하고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싫어했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보다 뭐가 더 능력이 커요? 예, 뇌에는 본 것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본 것이 뇌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참 듣습니다. 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을 실제 삶으로 목사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사님이나 믿음을 가진 종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지요? 근데 수없이 들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듣는 겁니까? 못 듣는 겁니까? 안 들은 거죠. 왜 못 듣지요? 우리는 귀머거리 독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특히 거듭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속박. 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자, 그들은 어떤 구원을 바랬느냐 하면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하면은 이 로마라는 속박 아래에서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를 했어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진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로마인들을 다 쫓아나고 이제 왕위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역사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로 걷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진짜 인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진짜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하고 왕노로 탈 거야. 그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어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와 그들은 두 번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이 형편에서 이 문제에서 주님이 참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참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형편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구원 반납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미친 소리를 하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왜 이 구원의 가치를, 만약에 어떤 부자가 암,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낸다면, 만약에 천억을 들여서도 내 생명을 10년을 연장을 시킨다면 10년 더 살고 싶어서 연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내 재산을 반을 들여서라도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잖아요.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는 장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 지금 당장 문제는 뭐예요? 배고픈 거지요. 지금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이 지금 더 좋아 보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에서의 마음. 나중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짜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했지만은 이미 어떻게 늦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알래스카를 정말 720만 불에 미국에 팔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저 얼음 덩어리, 아이고 저걸 사서 뭐 하려고 해. 나중에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아서 땅을 치고 통곡했겠지요. 그렇죠? 네,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은 진짜 없어지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소망은 보이는 것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은다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안 주셔요? 뭐 섬기라고? 복음 섬기라고, 교회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잖아요. 자,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쓰기 위해서 직분도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그것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에 모두 맛봤어요? 능력도 맛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전부 다 눈으로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다는 거죠. 왜 타락했을까요? 예. 자,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도 받고 또 유대교라는 종교의 핍박도 받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 집회를 갔다가 시칠리아라는 이탈리아에 거기 구원받은 자매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타콤이라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동굴을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왜? 거기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거기서 마음껏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중간중간 거기 유리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유일하게 햇빛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비밀 통로로,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했어요. 그 카타콤이라는 원래는 그것이 묘가 있는 곳이거든요. 왜?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장소였었고 그들의 피난처였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어떤 그 동굴은 몇백 킬로나 되는 동굴이 있었어요. 그런 핍박과 톱으로 키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물론 그 당시에 네로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장소로 콜로세움이라는 광장을 사용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 장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걸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쾌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 세계에 가장 부와 영광을 누리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시에 불을 질렀어요. 뭐 하려고 불을 질렀지요? 예? 그런 예술이 시 쓰려고. 그 로마시가 불타는 걸 보면서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질렀어요. 근데 나중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동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지는 죄를 누구한테 그걸 전가시켰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히 정말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그들이 간 곳이 무덤 속이었어요. 카타콤의 동굴이죠. 근데 하나님은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콜로세움 그 광장을 복음 전도하는 전도 장소로 바꾸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요.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 딱 서면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섰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마음속에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지요. 그들은 많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 어린 소녀들이 정말 저 사람이 왜 죽을까?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그들이 만나고 카타콤의 동굴에 들어가서 지도자를 만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많은 장군들도 구원을 받고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코바디스의 영화 보면 사자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국교로 삼아버리죠. 그랬을 때 로마의 시민의 70%가 이미 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핍박이 끝이 나고 그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갔어요? 육신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서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아르메니아라는 도시에 출장을 갔는데 바로 파키스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자, 그들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이 이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200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800만 명이 도저히 그 터키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해외로 피신을 하고 지금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는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그 아라랏산이 바로 보이는데 자기들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아르메니아 사람만 노아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도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야.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 나름대로 이 기독교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강대국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아빠, 아르메니아에 진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아빠 이야기하세요. 정말 가난하지만 거기에 총리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데 보니까 다 기도하면서 식사를 해요. 자, 복음 없이 그 핍박과 죽임을 참 당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세상에서 옛날 하던 대로 음란, 분쟁 그런 것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씻음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는데 삶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옛날 거듭나기 전에 살던 삶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치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지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형제 자매들이 죄는 없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거듭났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을 보면은 별로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 별 차이가 없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더라고요.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것도 없고 복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말을 들으면 거듭난 것 같은데 마음을 보고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지요? 이 가운데는 없지만은, 그죠? 예, 세상 사랑했으면 수양에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놀러 갔겠지요. 참 그리스도의 정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라고. 다시 그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세계에서 최고로 높죠. 왜 그렇습니까? 연애 결혼해서 샀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결혼할 때 그 가졌던 첫사랑을 계속 자랐다면은 이혼을 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가치,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사랑이 작아지겠어요? 점점 커지겠어요? 점점 커지겠지요. 여기 8절, 히브리서 6장 8절에 나온 말씀이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되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주를 했죠. 우리 육체에게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의 욕망에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게 되면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도 그 고통을 받잖아요.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우리가 그걸 보면 야, 저 사람 어리석다. 우리 죄가 영원히 다 해결됐는데 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사달라고 참 그들을 보면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해결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다시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죠. 서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삶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거듭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구원받았다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구원 간증은 더 좋해요. 근데 칸타타 티켓 때문에 시험 들고, 수양회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구원에 대한 말이 입에만 있지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예, 본받으라. 정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종의 삶을 정말 보고 배우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선교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통해서, CLF를 통해서, 굿뉴스콜을 통해서, 예? 믿음에 실제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배우지 아니하고 묻지 않은 것이 얼마나 진짜 악합니까? 사울 왕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윗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원수된 일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0년 동안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함께 멸망을 당한, 저도 진짜 교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을 참 보면서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갔을까? 정말 처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야, 이 복음은 내 자신보다도 재산보다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사업도 버리고 공부도 버리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왜 그들이 세상에 갔을까?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종을 정말 소홀히 여겼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진짜 무시해서 그들은 자기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제 영혼을 참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안타깝게 책망을 하시고 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실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 기업을 내 자식대 손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복음 하나 때문에 저렇게 목사님이 안타까워하고 싸우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정말 이제 이 해도 얼마 안 남았지요. 정말 2019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말미암아 참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에서 세운 당신의 종,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알래스카 땅보다도. 그렇죠?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받은 이 구원의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진짜 땅을 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주의 종들에게 정말 묻고 정말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죄 없어 그것으로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짓밟고 죄를 사해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 앞에 달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더 큰 진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2020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영혼만이라도 하나님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영혼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난 7월에 목사님을 따라서 케냐에 갔을 때 정말 한 주간 머물면서 막 복음을 교도서 막 여러분들 전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복음 전한 것보다도 올해 케냐에 두 번 갔었는데 진짜 2주간 한 달 그 한 달 동안 그 복음 전했던 것이 20년 동안 복음 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할 수가 참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던 대통령, 뭐 비숍들, 장관들 다 하나님의 목사님의 믿음으로 얻게 하셔서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죽기만 해도 예, 올해는 종들을 따라서 내가 한 나라만이라도 꼭 가봐야 되겠다. 해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참 보아야 되겠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저 따라서 케냐에 가서 봤어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저는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모르고 먼저 아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케냐 국제학교 고등학교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 네가 먼저 가서 케냐 말도 변하고 그 뒤에 동생들도 가고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 다 가. 네가 선교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거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피아노 칠 사람 많아가지고 피아노 칠 줄 알아도 기회가 없었는데 케냐가에 가니까 당장 막 반주하게 되어지고 여기저기 쓰임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된 일에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